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소경의 진술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으로 나누어서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찬양팀들한테 물어봤더니 경기를 일으키면서 심지어 그 성미자매는 벌떡 일어나서 저를 한 대 칠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임산부 할 때 쉽게 흥분하면 태아에게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을 거예요. 한 40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공황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나면 우리 교인들은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막 손도 떨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가 가세요, 오늘은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누가 매주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기침이 나는데 제가 이걸 마시면은 침이 안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알고는 마셔야죠. 누가 갖다 놓으시는지. 매주 갖다 놓으시는지. 아, 예. 어쩐지. 역시. 고맙습니다. Why Christian Sane 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어떤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조용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는데 조용히 지내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달가워 할 리가 없죠. 조용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얼렁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얼마 있다가 벼락이 쳐서 혼랑부리타갖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붙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가서 판사에게 이러저러해서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업소가 혼랑불에 타서 나는 쫄딱 망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배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대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보세요. 기도한다고 벼락이 쳐갖고 불이 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막 웃었대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은 저 사람들이 분명히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탔습니다. 라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었고 정작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에이 여보세요. 누가 기도한다고 진짜 벼락이 쳐서 불이 납니까? 우연이지? 라고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거. 그것은 단지 사랑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그래요. 그죠? 기도는 굉장히 쉬운 것 같고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혹시 그 다음 주까지 걸쳐서라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구절들을 전부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눈을 뜨게 된 소경이요. 바리새인들에게 대단한 조직신학적 교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소경은 창세 이후로 아무도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의 온 자들이 모두 죄인들임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소경인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있으니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이고 31절의 말씀대로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이 소경의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분을 못 알아보고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죄인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놀랍게도 소경의 주장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소경이 자신의 주장에 담고 있는 복선은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건 지금 당신들은 당신들 스스로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예수님이다. 누가 죄인이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요? 큰일 났죠?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경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는 기도에 있어서 전혀 문외한임을 밝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엉뚱한 기도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답답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계시대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걸러져서 멋지게 그분의 기도로 바뀌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네 생물은 피조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24장로는 12지파 12사도 해서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어린 양 앞에 올려지고 있어요. 그 어린 양 앞에 올려진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십시오.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가 그냥 올라가지 않고 어떤 향연, 향의 연기예요. 향연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 말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섞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즉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누가?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의 기도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보내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아들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아들만 대학교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남편만 고속 승진하여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높은 벼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실까요? 어떤 기도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기도인 향연을 섞어서 그 기도를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주님의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보내신다고 하는데 그 기도는 무엇으로 수렴이 될까요? 어디로 수렴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점점점점 변해서 이제 어린 유아기적 기도에서 점점점점 성숙하고 변해서 우리의 주님의 기도를 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그리로 힘써 변화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수렴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먼저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낙망하면 안 된다라는 주님의 권고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선한 하나님의 대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반복되는 과부의 강청 기도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컨트레스트로 보지 않고 컴패리슨, 비교로 보게 되면 강청 기도의 능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분명히 컨트레스트,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와 비교될 수는 없잖아요. 대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것이 두 번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대조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요. 이 비유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강청하여 조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결국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강청 기도의 능력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비유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는 양이나 횟수에 의해서 그 응답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많은 양의 기도를 해야 되고 많이 반복하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는 많이 반복하고 많은 양을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된다라는 공식은 없어요. 혹시 지금 이곳에도 단순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기도의 횟수나 기도의 시간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100일 기도, 1000일 제단, 40일 금식 기도, 한 달 철야 기도 등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안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간절하고 절박함이 나에게 있기에 그렇게 오래오래 기도하지만 안 되겠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어머니가 그렇게 30일이 지난 후에 탈진을 해서 링겔 하나 맞고 밥을 먹은 다음에 다시 기운을 차려서 이제는 금식을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 이 죄로 어두운 세상에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안쓰러우셨는가 보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요절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로 인해 슬퍼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기쁘게 아들을 보내는 그 가족들로 인해서 천국 백성들의 믿음을 세상에게 보이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먼 훗날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그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강청하여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우리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품에 품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때 네 아들을 살려줄 수도 있었다. 근데 네가 30일 금식하고 31일째 밥을 먹더라. 네가 열흘만 더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내가 살려주려고 그랬어. 근데 딱 열흘이 모자랐어. 그래서 그냥 데려온 거야. 불만이니?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래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마치 100일 기도를 하면 우리 아들이 분명히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굳은 확신으로 그 졸린데 새벽마다 나와서 100일 기도하는 거. 좋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의 정성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는 아니란 말입니다. 오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일재단을 쌓으면 천일 동안 새벽기도에 나오면 천일이면 얼마예요? 3년을 꼬박 새벽기도에 나오면 우리 집이 큰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기대를 갖고 천일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계시다면 애시당초 그만두세요.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90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못 채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100일만 더 힘쓰지 그랬어. 꽝!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겠냐고요. 근데 전부 그렇게 코미디 같은 기도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똑같이 사랑하는 두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한 녀석은 뭔가가 갖고 싶으면 길바닥에 누워서 부모가 그걸 사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울면서 조르는 막무가내형의 아이고요. 한 녀석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속으로 꾹 참고 부모님의 경제사정과 다른 형제들에 대한 배려로 부모님께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순종형의 아이예요. 예전에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 어디 뭐 학용품 사러 어디 가거나 장난감 사러 가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비싸였어요. 비싸. 하도 지 엄마가 비싸 그러고 안 사주니까 이거 사 그러면 비싸. 그런 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나 그 두 아이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막무가내로 길바닥에 누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하는 그런 아이의 부탁만을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을 배려해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아이는 평생 아무것도 안 사주나요? 근데 강청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졸르면 무조건 줘요? 귀찮아서라도 줍니까? 우리가 강청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요?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청하고 졸라서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그렇게 졸으면 주신다는 식의 유치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과 선한 하나님 그리고 과부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부와 택한 자 그리고 강청함과 밤낮 부르짖음으로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성실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성실한 자가 과부의 강청이 귀찮아서 그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것과 대조해서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고 있는 그 내용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지 않아도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대조인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된 대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밤낮 하던 기도를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한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가 항상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가끔 나오는 기도 제목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제목. 모든 기도는 바로 그 기도 제목으로 수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 번만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지만 택한 자들은 항상 열심히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쉽게 가시적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기도하면서 낙망해서는 안 된다가 이 비유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택한 자들의 원한이래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내용이 성도들의 원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원한이 그렇게 깊으세요? 어떤 원한이 있으세요? 여기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성도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성도들의 택한 자들의 원한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기도에 대한 비유 뒤에 결론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상한 결론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성도들의 원한이라는 그 기도는 성도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성도가 항상 낙망치 말고 해야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하는 택한 자들의 기도는 택한 자들의 원한이에요. 근데 그 원한이 속히 풀리지 않아서 성도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는 낙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을 어디서 보셨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봤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신원하고 있어요. 원수 갚아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유보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의해서 다 죽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유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죠.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다 죽는 거야. 성도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성도들의 신원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죄의 소멸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단순히 복수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복수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 하루속히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복수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다 갔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자리로 지어져가고 완성되어져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지어져가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복수해주세요. 정작 천국에 가서는 복수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스데반이 이 땅에서 죽을 때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나빠. 하나님 내가 기도 잘못했어요. 쟤네들 빨리 복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신원의 내용은 뭔가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원한, 신원 능의 말은요, 성도와 성도의 삶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죄의 세력에 대한 묘사지,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삶과 반대되는 거니까 원수, 원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 복수나 원수 갚음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바로 그 죄와 그 죄가 배태하고 출산해 놓은 사망과 사망의 증상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어서 그 죄가 청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완전한 새 세상이 도래하기를 천국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물론 그랬어요. 우리도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죄와 죄가 배태하고 출산해온 그 사망의 증상들 때문에 너무 불행을 겪었고 너무 고난을 겪었고 너무 억지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도 지금 저 세상에서 사는 저들도 그 죄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빨리 죄와 악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주세요가 성도들의 신원인 것입니다. 그 죄를 원수로, 그 죄의 행위를 원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죄들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인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는 그 기도로 수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기도를 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하는 그 믿음을 이 세상에 올 때 다시 보겠느냐라는 뜻인 거죠. 그것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계속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더디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더디잖아요. 그럴 때 낭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 들으신다. 왜? 하나님이 개혁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자기의 이 세상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세상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강청하는 그 여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도를 갖고 반복하여 강청하여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그 기도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리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 그렇게 죄와 악이 소멸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수렴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바로 그러한 내용의 향연으로 덮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저 돈이 너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파요.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덮여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선한 목적지로 향하여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기도에다가 자기의 기도를 계속 쌓아서 올리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세 번이라는 건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 이것을 세 번 기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히브리 관용구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세 번 기도하셨다 그랬죠. 딱 세 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통하여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병을 안 고쳐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해놓고도 응답을 못 받았어. 하하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연으로 덮여져서 하나님께 올려졌는데 하나님이 아 그래? 그래 이 기도 내가 받았다. 그래 내 나라의 완성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헤아려서 너에게 응답해 주마 하고 응답을 줬는데 너는 그 병을 그대로 갖고 있어라 라고 응답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하고 왜 내 기도의 응답은 들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비유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누가복음 11장 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결론이 나죠. 이 비유도 강청기도에 관한 비유로 둔갑을 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야,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밤새도록 두드리면 친구가 귀찮아서라도 떡 주지 않냐.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밤새도록 두들겨라. 그럼 하나님이 귀찮아서 준다. 귀찮아서 징계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비유 역시 강청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비유가 아니라 친구는 혹시 귀찮아서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강청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친구란 그 어떤 관계보다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친구가 아무리 한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면 군말 없이 주어야 하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밤이 너무 깊어서 모두가 잠이 들었을 때 친구가 찾아오면 때로는 귀찮아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친구 관계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라도 가져갈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하물며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때는 어떻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들의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 무언가를 구할 때 아버지가 왜 안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친구와는 달라요. 아버지는 아들이 원한다고 아무거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한다거나 전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런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친구는 그런 거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 나쁜 거 구할 때 아들에게 그거 안 준단 말입니다. 좋은 것을 구할 때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좋은 것을 구하는데 그 아버지가 왜 안 주겠니?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문 두들기듯이 그런 식으로 타내려고 하지 마라 라는 뜻이라니까요.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강청 기도하면은 들어진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라니까요. 근데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래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뭘 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그분이 하신 일을 적용시키세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을 구한다고 성령이 옵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준다. 구하라, 두드려라, 열린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하면, 교회야 너희들이 구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성령을 구하라요. 우리가 성령 구한다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성령 못 받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내 안에서 의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내가 그것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 그러니까 두드려라, 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세대주의자들처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의 삶의 경험과 너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구한 게 다 들어줘요? 안 들어지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렇잖아요. 안 들어지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다 준다 그러잖아요. 다 준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가 찾을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린 적 많죠. 아무리 구했는데도 안 준 적 많아요. 이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함으로 그 기도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응답이 되어져 오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어떠한 응답이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일 뿐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오래 침묵하시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응답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혹은 가시적으로 내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침묵하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렇게 따지기 전에 먼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먼저 헤아려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조금만 더 했고요. 40분 약속했는데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성도가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하는 기도는 전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4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3세, 4세 정도. 여기에 2세들은 있어도 3세, 4세는 아직 없죠. 근데 2세들도 보통 우리나라 말 잘 못합니다. 3세, 4세 정도 되면 이미 자기 어머니의 나라는, 할아버지의 나라는 잊어버렸을 때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는 그때 페르시아의 여섯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경호실장이나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의 직급이에요. 굉장히 큰 벼슬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가 유대에서 온 하난이라는 자의 그 말을 전해 듣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유대에 남은 이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느헤미야는 포로였지만 대페르시아 제국에서 크게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기 고향을 떠나온 지, 자기는 자기 고향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2세 계세요? 그 2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무슨 정치적으로 아니면 무슨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신문에서 보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아프세요? 솔직히 여러분 올림픽 경기할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누구 응원하세요? 2세들은 대부분 미국 응원합니다. 때려줄 뻔했어요 저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을 응원을 합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4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에게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명예나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염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는 이민 4세로서 유대의 말도 가물가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유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거기서는 큰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에 돌아가면 자기가 전해 들었던 그 상태로 자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벼슬, 재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기도이며 성도의 삶인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가 2차 포로 귀환의 수장이 되어 1700명의 포로를 이끌고 다시 유대로 향해 가죠.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이니까.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유대로 돌려보내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여 이미 확보한 세상의 힘을 버려요. 열심히 기도하여 이 세상의 힘을 나에게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힘을 포기하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니까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대부분 나와 내 존재의 확장에 불과한 내 가족들의 힘과 안위와 인기와 출세, 혹시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해야 돼요. 어미가 자식 위해 기도해야죠. 자식이 부모 위해 기도해야죠. 그거 안 하면 그건 짐승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혹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점을 목표로 하여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기도는 왜 그렇게 응답이 더딘 것인가? 왜 우리 안에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더디게 지어지는 것이며 왜 오리라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올 기미도 안 보이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과연 어떤 여자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자인지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 있는 분 많으시죠? 다음 주에 제가 확실하게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갈까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갈까요? 고민하는 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드려야 될까요? 다음 주에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